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벨기에를 방문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5일 나토 회원국 지도자들에게 방위비 분담을 늘릴 것을 촉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나토 본부 준공식에 생한 연설에서 28개 나토 회원국 가운데 23개 나라가 방위비를 충분히 분담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미국 국민들에게 공정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나토가 테러리즘에 좀 더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나토가 러시아의 위협과 나토의 동부와 남부 국경 지역뿐 아니라 테러와 이민 문제에도 좀 더 중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 같은 안보 우려 때문에 나토 사무총장과 나토 회원국들에게 공정한 방위비 분담과 재정적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영국 맨체스터 테러 공격과 관련한 구체적인 수사 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 발표한 성명에서 정부기관들로부터 정보가 유출된다는 의혹이 나오는 것은 매우 우려되는 일이라고 밝히면서 민감한 정보의 유출은 미국의 국가안보에도 중대한 위협을 제기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법무부와 다른 관련 기관들의 이 문제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다며 정보 유출자는 법에 규정된 최대의 한도에서 기소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영국 정부는 맨체스터 폭탄 테러 사건 수사와 관련한 기밀 정보들이 미국 언론에 보도되는 것에 대해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미국 버지니아주 리치먼드의 연방 항소 순회법원은 25일 6개 이슬람 국가 국민들의 미국 여행을 3개월 동안 제한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의 효력을 되살리기를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이날 판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이슬람 신자들에 대한 입국 금지에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행정명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전후에 약속했던 이슬람 신자들에 대한 부당한 차별과 다름없다고 지적했습니다. 13명의 판사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글과 텔레비전 인터뷰, 선거 웹사이트에 게재된 성명들을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의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비오에이 세계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유럽연합 정상회의에 도널드 투스크 상임의장은 25일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과 만나 인권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투스크 의장과 장클로드 융커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에 앞서 에르도안 대통령과 회담을 가졌습니다. 투스크 의장은 회담 뒤 인터넷 사회연결망 서비스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에르도안 대통령과 회담해서 인권 문제를 중점적으로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리아 정부군은 25일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이 차지하고 있던 남부지역 영토의 상당 부분을 탈환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리아군은 이날 팔미라 남부지역과 홈스주 동남부 카리아틴 동부지역까지 장악했다고 선포했습니다. 시리아 관영TV도 이 지역 사막을 가로지르는 탱크 등 군용 차량들의 모습을 방영했습니다. 하지만 요르단과 이라크 국경 지역에 위치한 이곳은 미국이 지원하는 시리아 반군들이 포진한 곳과 가까운 곳이어서 충돌이 우려됩니다. 이곳은 미국이 지원하는 시리아 반군이 지난 3월 ISIL로부터 빼앗았습니다. 석유수출국기구 OPEC과 러시아가 주도하는 비회원 국가들이 25일 원유 생산량 감축을 내년 3월까지 9개월 더 연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쿠웨이트의 에삼 알마르주쿠 석유정거는 이날 OPEC이 하루 생산량을 120만 배럴로 감산하는 것을 앞으로 9개월 동안 더 유지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OPEC과 비회원국 국가대표들은 전체 감산량을 하루 180만 배럴로 유지하기로 합의했고 이에 따라 비회원국들은 계속 하루 60만 배럴 이하를 생산하기로 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이한철이었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7년 5월 26일 금요일 워싱턴 뉴스 광장 문 열겠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김현진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뉴스입니다. 빈센트 브룩스 미한연합사령관은 현재 미국이나 한국이 북한의 무기체계를 먼저 타격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최근 북한 체제를 보장할 것이라고 말한 것과 관련해 북한은 이는 유치한 기만극이라며 핵무장 강화를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과 전화통화에서 김정은은 미치광이고 북한은 핵운반 능력이 아직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오늘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 12도, 낮 최고 기온은 25도로 어제보다 높습니다. 동해는 흐리고 오전엔 비가 오고 서해는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2에서 6m로 높고 서해는 0.5에서 1.5m 사이입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빈센트 브룩스 미한연합사령관은 25일 지금은 북한에 대해 선제 공격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 공조를 강화해 북한의 위협을 줄여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첫 소식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빈센트 브룩스 미한연합사령관은 현재 미국이나 한국이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무기체계를 먼저 타격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브룩스 연합사령관은 25일 서울 국방회의장에서 성우회와 한국국방연구원 공동 주최로 열린 안보 세미나 기조연설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브룩스 연합사령관은 이에 따라 북한 정권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어떤 방법으로 북한 정권의 취약점을 공략하고 한국에 대한 북한의 위협을 감소시킬 수 있을지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브룩스 연합사령관은 이와 함께 북한 김정은 정권이 나아가는 방향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국가들을 어떻게 결집할지 또 한국이 그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위협과 관련해 브룩스 사령관은 북한군이 보유한 로켓과 포, 미사일, 무인기 등은 한국의 수도권에 큰 위협을 주는 수단이자 김정은 위원장이 유리한 입지를 선점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이를 활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과 이에 대한 취약점을 어떻게 파고들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와 함께 브룩스 연합사령관은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현재 북한 정권은 계속 국제사회의 규범을 거부하고 있는데 이는 국제사회의 억제력이 충분한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며 국제사회의 압박이 더 강해져야 한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북한의 태도 변화를 끌어내려면 북한 주변 5개국이 강력히 결집해 북한에 더 강한 압박을 넣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브룩스 연합사령관은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브룩스 연합사령관은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배치와 관련해 신속한 배치 방침을 밝혔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워낙 큰 위협이 되고 있어 시급히 한국을 방어해야 한다는 목표 아래 사드 배치를 최대한 신속히 추진했다고 밝히면서 사드 배치의 유일한 목표는 한국 방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드 배치는 철통 같은 미한 동맹 관계에서 한국을 방어한다는 미국의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밝힌 브룩스 연합사령관은 사드 배치를 통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방어를 위한 지역방어 개념의 작전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브룩스 사령관은 미한 동맹에서 한국이 기여하는 부분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한국은 국방 예산으로 국내 총생산 GDP의 2.7%를 투자하고 있으며 미국의 7개 동맹국 가운데 한국만큼 탁월한 의지를 갖고 동맹에 헌신하는 나라는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한국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청와대 안보실 주요 인선을 공개했죠. 외교관 출신 또 남북회담 경험이 있는 인물들을 기용했는데요. 새 정부의 무게중심이 군사안보에서 외교안보로 이동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24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으로 임명한 이상철 성신여대 교수는 육사 38기로 국방부 군비검증통제단장과 국방부 북한정책현안안보기동팀장 등을 지낸 군사안보 전문가입니다.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의 24일 인사 발표 내용입니다.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상철 성신여대 안보학 교수입니다. 이상철 1차장은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체제, 북핵 문제에 대한 학문적 연구와 실무를 겸비한 국방 전문가입니다.
국가안보실 2차장에 임명된 김기정 연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대통령 선거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안보 분야 공약 개발의 핵심 역할을 담당한 인물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외교안보분과 위원장을 맡아왔습니다. 청와대 측은 이번 인선 배경에 대해 북핵 문제가 다각적인 국제 공조를 통한 외교 문제인 만큼 국가안보실 1차장은 국방안보 전문가를, 2차장엔 외교 전문가를 각각 임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인선은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정책의 무게중심이 체제와 압박 기조의 국방안보에서 대화와 협상을 중시하는 외교안보로 이동했다는 평가입니다. 다자 외교 전문가인 정의용 전 주 제네바 대사를 안보실장으로 임명한 데 이어 1차장과 2차장에 군 출신이면서도 남북 군사회담 전문가인 이상철 교수와 대북 관여파인 김기정 교수가 각각 임명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난 정부에서 국방부 장관 출신의 김관진 전 안보실장,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지낸 조태용 전 1차장, 외교부 1차관 출신의 김규현 전 2차장 등 원칙 있는 대응을 강조했던 진용관 대비되는 모습입니다.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입니다.
전통적인 군사 국방 안보뿐만이 아니라 다각적인 국제 공조를 통해서 북핵 문제 등을 풀어내야 하는 외교 안보의 영역으로까지 확장이 되었다고.
특히 이상철 신임 1차장의 경우 군 출신이지만 군에서 주요 업무가 군비 통제였다는 점에서 기존 군 출신과는 성격이 크게 다르다는 평가입니다. 이상철 1차장은 남북 군사회담에도 참여했으며 북핵 6자회담 대표단으로도 활동했습니다. 남북관계에서 대화와 관여를 중시하는 김기정 연세대 교수를 2차장에 임명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됩니다. 김기정 신임 2차장은 북핵 문제 해결의 중요성과 함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중요시하는 견해를 밝혀왔습니다. 서강대 국제대학원 김재천 교수는 이번 인사가 궁극적으론 한국의 새 정부가 북한 핵 문제는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인식을 반영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조금 강압적인 방법, 좀 군사적인 옵션보다는 외교적으로 좀 대화로 해결하겠다라는 또 그런 의지도 또 인사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은 지금 제재 국면이고 북한이 도발을 두 번이나 했잖아요. 취임하신 다음에. 그런 상황에서 당장 대화를 제기하기는 어렵지만은 궁극적으로는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된다는 그런 인식이 반영된 인사인 것 같아요.
한편 김기정 2차장은 24일 오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북 관여를 위해선 북한의 도발이 일단 중단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 기조 속에서 당장 북한과 대화 국면으로 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김기정 2차장은 아울러 남북 대화와 관련해 대화 조건을 어떤 방법으로 설정할 것인지는 미국과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 또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 압박 분위기 속에서 청와대 직제를 개편하고 이번 인선에 국방안보 전문가와 외교 전문가를 임명했다고 해서 한국 새 정부가 대화 국면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는 건 시기상조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미국의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최근 북한 정권의 교체를 추구하지 않으며 체제를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북한 당국은 이에 대해 유치한 기만극이라고 비난하면서 핵무장 강화 의지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의 외곽기구인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대변인은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최근 북한의 체제 보장을 언급한 데 대해 유치한 기만극이라고 비난했습니다. 24일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대변인은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문답에서 북한 체제를 보장할 것이라는 미국 정부의 방침을 믿으라고 한 틸러슨 국무장관의 발언이 겉발린 대화 타령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대변인은 이 시각에도 동해상에선 칼빈스노 핵 항공모함이 한국군과 사상 최대 규모의 합동훈련을 벌이고 있다며 미국이 대화 운운하는 것은 북한의 핵 보복, 타격 능력을 거세하기 위한 유치한 기만극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어떤 위협도 감언이설도 통하지 않는다며 자신들의 핵무장 강화의 길을 누구도 막을 수 없다고 위협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현지 시간으로 지난 18일 워싱턴에서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보낸 홍석현 특사와 만나 미국의 대북 기조에 대해 북한에 대해 정권 교체도 안 하고 침략도 안 하고 체제를 보장한다는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의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런 반응을 대화보다는 핵무기 고도화를 우선시하는 북한의 대외 전략을 다시 한번 확인시킨 행동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한국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 신범철 교수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압박에도 자신들이 원하는 수준의 핵무기 개발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협상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미국은 물론 한국의 새 정부에도 발신한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아태평화회의는 통일선전부 예하에 있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남북관계를 다루고 있는데 그 기관에서 자신들이 미국과 대화할 의지가 없다고 표명하는 것은 사실은 미국에 대한 메시지 말고도 한국에 대해서도 자기들은 현 단계에서 비핵화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봅니다.
한국의 북한 전문가들은 틸러슨 장관의 북한 체제 보장 언급이 진정성을 담은 발언이라면 상당히 전향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미 북은 물론 남북한 사이에도 대화 채널이 모두 막혀있는 상황이고 북한의 계속된 도발로 불신이 커진 상황이기 때문에 대화 국면이 쉽게 열리기 힘들다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 통일연구원 홍민 북한연구실장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갖고 있는 진정한 대북정책의 의도는 무엇인지에 대한 파악, 이런 것에 대한 파악작업들이 아직도 진행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파악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시니컬하게 반응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
한편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5일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 최대 압박과 관여의 진상을 밝힌다는 제목의 논평에서 겉으로는 대화와 협상, 평화의 간판을 쓰고 있지만 실제로는 북한을 안으로부터 무장해제시키려는 계책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북 적대시 정책의 철회에 기초한 인정과 존중, 평등과 호혜만이 미북 사이의 정상적인 관계 수립을 위한 올바른 정책 기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국립외교원 신범철 교수는 북한이 대화를 하더라도 자신들에게 유리한 조건에서 하겠다는 의미라고 풀이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미국의 대북 정책이 현재 맥시멈 프레셔와 엔게이지먼트, 최대 압박과 관여라는 정책을 전개하고 있는데 이것이 압박과 대화라는 병행적 접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대화라는 보다 분명한 메시지를 달라 그런 목소리를 전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 교수는 문재인 한국 정부가 북한의 이런 제갈길 가기식 행보에 대해 다양한 방식의 대화를 통해 북한의 정확한 입장을 타진해보자는 새 접근법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 때문에 미한 간 정책 조율이 필요한 단계라고 진단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한국통일부는 문재인 정부 출범 뒤 접수된 한국 내 민간단체의 대북 접촉 신청이 6.15 남북공동행사 개최를 위한 남측위원회의 신청 등 모두 19건이라고 밝혔습니다. 접촉 신청의 목적은 인도 지원과 개발 협력, 사회문화 교류 등 다양하며 정부가 서류 미비 등을 이유로 보완을 요청한 건수까지 포함하면 20곳이 넘는다고 통일부 당국자가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이들 신청에 대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연하게 검토한다는 원칙에 따라 승인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 김정은은 핵을 가진 미치광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한 말이라고 하는데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두 정상의 통화 녹취록이 최근 미 언론에 공개돼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김영권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전화통화를 하면서 북한에 관해 나눈 대화 기록이 공개됐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신문과 온라인 매체인 더 인터셉트는 23일 두 정상의 통화를 기록한 필리핀 정부의 기밀 문서를 입수해 공개했습니다. 이 문서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핵무기를 가진 미치광이로 표현했습니다. 또 미국은 김정은이 가진 것보다 훨씬 많은 화력을 갖고 있지만 이를 사용하길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핵무기 능력에 대해선 김정은이 운반 시스템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또 김정은의 모든 로켓이 추락하고 있다며 이는 좋은 소식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발언은 북한이 아직 핵탄두를 장착한 미사일을 미국 본토까지 보낼 능력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앞서 댄 커츠 미 국가정보국장과 빈센트 스튜어트 국방정보국장도 23일 상원 청문회에서 대기권 재진입 기술 문제 등을 지적하며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에 아직 성공하지 못했다고 평가했었습니다. 한편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통화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정신 상태를 묻자 안정적이지 않다고 평가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핵폭탄을 장난감처럼 갖고 놀고 있고 정신도 제대로 작동하는 것 같지 않으며 그가 한순간에 미쳐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모든 세대마다 미치광이가 있고 우리 세대엔 김정은이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민감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계속 압박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또 북한을 다룰 마지막 카드는 중국뿐이라며 자신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적극적인 개입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중국이 북한 문제를 해결하길 바란다며 하지만 중국이 하지 않으면 우리가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통화 당시 한반도 주변에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미국의 핵잠수함 두 척 등 많은 화력을 배치했다고 확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통화가 있은 지 며칠 뒤 미 언론과의 인터뷰에선 적절한 상황이 조성되면 김정은을 영광스럽게 만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신문은 트럼프 행정부의 한 고위 관리가 이 통화 기록이 정확하다고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관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의 많은 지지를 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뷰이 뉴스 김영근입니다.
매주 한반도 관련 뉴스를 심층 분석해드리는 뉴스 깊이 보기 시간입니다. 한국 내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 압박을 위해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유지하면서 긴 호흡으로 남북관계를 개선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국제 공조를 통해 외교적 운신의 공간과 지렛대를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인데요.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문재인 정부는 최대 안보 위협이자 국가의 생존과 직결되는 북핵 문제를 긴밀한 국제 공조를 통해서 풀어가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한국의 외교가에서는 이에 따라 북핵 문제의 최우선 당사국으로서 한국 정부가 주도권을 갖고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자 역할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외교안보 공약에서 중국 역할론에 기댈 것이 아니라 한국 역할론을 실천적 전략으로 삼아 정책의 세트를 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3일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한반도 비핵평화 구상 내용입니다.
우리가 주도하여 북한의 선행동론 대신 북한과 미국을 포함한 관련 당사국들의 동시행동을 이끌어내겠습니다. 우리의 주도로 핵 없는 한반도를 만들겠습니다.
여기에는 한반도 비핵화 논의에서 한국 정부가 주도권을 회복해 한반도 문제의 과도한 국제화를 막고 북핵 문제가 미중 간 협상의 대상이 되는 것을 막겠다는 의지가 담겼다는 것이 외교가의 평가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위해서 새 정부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창의적이고 포괄적인 해법을 마련해 관련국들에게 제시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서강대학교 김재천 교수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제재 일변도의 정책보다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미국과 중국, 북한 등 관련국들 간의 주장의 접점을 조율할 수 있는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정전체제를 어떻게 하면 평화체제로 전환시킬 것인지에 대한 아이디어는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프레임워크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를 위해서는 내부적으로 좀 의견 정리가 돼야 되고 대화에 이제 그 테이블에 올라왔었을 때 우리가 분명히 그럼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조건을 북한이 충족시켜야 되고 이러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조성을 갖다 해내야만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평화체제의 안이 한국판, 코리안 버전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문재인 대통령은 공약에서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평화협정 체결을 포괄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중국이 주장해온 비핵화 평화체제 협상 병행론과 일맥상통한 구상을 밝혔습니다.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국 정부가 남북 정상회담을 적극 활용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국가정보원장으로 내정된 서훈전 국정원 3차장은 지난 10일 기자회견에서 남북정상회담 얘기를 꺼내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라면서도 정상회담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시급한 안보 위협이 되는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물꼬를 틀 수 있다. 뭐 그런 조건들이 성숙되면 평양에 갈 수 있다.
북한이 핵 개발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지만 향후 북핵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이 서면 적극적으로 정상회담 개최를 모색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전문가들은 다만 엄중한 북핵 국면을 감안해 한국 정부가 대북 정책 추진 과정에서 여론과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춰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남성욱 고려대학교 행정전문대학원장입니다.
6차 핵실험 임박한 상황이니까 협력과 교류, 대화 뭐 이런 카드보다는 일단 비핵화의 비중이 커져버린 거죠. 그래서 이 비핵화의 비중과 교류협력의 비중에서 순서를 바꿔버리면 이거는 한미 갈등, 국제사회의 갈등이 얘기될 수 있겠죠.
비핵화와 관련해 북한의 진전된 조치가 없는 상태에서 개성공단 재개와 같은 제재 이완을 야기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통일연구원 정성윤 연구위원입니다.
대북 제재라는 국제적 레짐이 점차 강화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에 역행하는 대북 정책을 채택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야 돼요.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서 북핵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현 정세와는 맞지 않는 이상적인 목표 때문에 쉽게 이 제재 해제 문제를 접근한다면 부정적 파급 효과가 클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달 27일 방송기자 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북한이 핵을 동결한 뒤에 폐기를 위한 협상 테이블에 나오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에 따라 추가적인 상황 악화를 막기 위해서 단절된 남북 간 연락 채널을 조속히 복원하고 국제 공조의 틀을 깨지 않는 범위에서 이산가족 상봉과 같은 인도적 사업부터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세종연구소 정성장 통일전략연구실장은 대북특사 파견을 제안했습니다. 특사를 통해 핵과 미사일 시험 발사를 중단해야 남북 정상회담 개최가 가능하며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중단할 경우 미국,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지원할 의향이 있다는 입장을 북한에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이와 함께 북핵 문제 진전 이전이라도 남북 민간 교류의 활성화를 통해 남북 간 대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긴장 완화를 추구할 필요가 있다고 정 실장은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도 민간단체의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을 시작으로 전면 단절된 남북관계 복원의 시동을 거는 한편 북핵 국면을 고려해서 관계 진전의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한국의 세종연구소는 최근 발간한 한국 신정부의 대외정책 여건과 외교안보 통일 과제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정부가 당분간 대북 압박 공조를 유지하되 긴 호흡으로 남북관계를 개선시켜 한국의 외교적 운신의 공간과 지렛대를 확보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은지입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주한 미국 대사, 또 국무부와 국방부 동아시아 담당 차관보, 미 행정부에서 한반도 정책을 담당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아직 이 자리들이 채워지지 않고 있는데요. 현재 어떤 인물들이 물망에 오르고 있는지 백성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뒤 4개월이 넘었지만 주한 미국 대사는 여전히 공석으로 마크 네퍼 부대사가 대사 대리를 맡고 있습니다. 복수의 미국 소식통은 25일 VOA에 현재 최소수로 압축된 주한미국 대사 후보군 안에 월터 샤프 전 주한미군 사령관이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부분 직업 외교관들이 맡아온 주한미국 대사에 장성 출신이 고려되는 건 이례적이고 실제로 임명된다면 첫 주한미군 사령관 출신 인사로 기록됩니다. 샤프 전 사령관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주한미군 사령관과 유엔군 사령관, 미한연합사 사령관을 지냈으며 북한에 대한 강한 압박과 더불어 정보 유입, 인권 개선의 시급성 등을 강조해왔습니다. 주한미국 대사 자리에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담당 보좌관을 지낸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석좌와 마이클 디솜버 통상전문 변호사도 한때 후보로 거론됐었습니다. 그 밖에 대북정책을 주도하는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와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안보 담당 차관보도 아직 지명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3월 8일 대니얼 러셀 차관보의 사임으로 공석이 된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에는 그동안 랜덜 슈라이버 전 국무부 차관보, 주한미국 대사 후보로도 알려졌던 디솜버 변호사 등이 물망에 올랐고 최근엔 크리스티안 휘튼 전 국무부 대북인권부특사가 꾸준히 언급되고 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국무부의 한 관리는 25일 BOA에 휘튼 전 부특사가 국무부 내 다른 여러 직책에도 이름이 올라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국무부 내 한반도 전문가는 한국 일본 담당 부차관보를 겸하고 있는 조셉 윤 대북정책특별대표뿐이고 지난 2015년 임명된 마크 램버트 국무부 한국과장은 그전까지 중국, 일본, 베트남 등에서 근무한 대표적인 중국통의 하나로 평가됐던 인물입니다. 또 지난 2004년 제정된 미국의 북한인권법에 따라 반드시 두도록 돼 있는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자리도 지난 1월 퇴임한 로버트 킹 특사의 후임 인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역시 공석인 국방부 동아시아 차관보에는 랜달 슈라이버 전 국무부 차관보가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슈라이버 전 차관보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직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후보로 이름이 오르내리다 지난달엔 국방부 정책 차관으로 거의 낙점됐다는 정보가 흘러나왔으나 최근 워싱턴 소식통에 따르면 다시 국방부 차관보로 지명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백악관에선 국가안보회의 매트 포틴저 아시아 담당 선임국장과 앨리슨 후커 한반도 보좌관이 대북정책 등 한반도 현안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주요 직책에 대한 인사는 지명에서부터 상원인준 청문회까지 수개월이 걸리는 과정인 만큼 올 하반기까지도 미 정부 내 한반도 전문가의 부재가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한국 문재인 대통령의 러시아 특사단이 러시아 극동개발부 장관을 만나 남북러 경제협력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런 계획이 당장 실현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 극동개발부는 한국의 송영길 특사 일행이 23일 알렉산드르 갈루슈카 장관을 만났다고 24일 발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두 사람은 러시아 극동지역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한국과 러시아 그리고 남북러 삼각 경제협력 사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한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송 특사와 갈루슈카 장관은 라진하산 복합 물류 사업에 한국의 참여와 러시아산 천연가스의 한국 공급을 위한 북한 경유 가스관 건설 등 삼각 경제협력 사업들을 재개해야 한다는 데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라진 하산 사업은 러시아산 물품을 육상으로 라진까지 우송하고 여기서 배로 다시 한국으로 보내는 사업입니다. 노무현 전 한국 대통령은 지난 2004년 9월 러시아를 방문해 동시베리아와 극동지역의 유전과 가스전 개발, 송유관 가스관 건설, 한반도 종단철도와 시베리아 횡단철도 연결 사업 등을 추진하기로 브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합의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업들은 한반도 정세 악화로 추진이 전면 중단된 상태입니다. 송영길 특사는 남북러 삼각협력 사업이 북한의 변화를 유도해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지렛대가 될 수 있다는 견해를 전달했습니다. 이에 갈루슈카 장관은 삼각협력사업에 한국이 참여하는 것에 러시아는 항상 열려 있으며 공은 한국 측에 있다고 강조했다고 한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한반도 전문가들은 남북러 삼각협력사업의 재개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국대외경제정책연구원 최장호 박사는 BOA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남북관계가 좋아지지 않으면 삼각경제협력이 활발해지기 힘들다고 전망했습니다. 한반도 전문가인 게오르기 톨로라야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아시아전략센터 소장도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비슷한 견해를 밝혔습니다.
If we speak about other forms of economic cooperation, in 2013-2015, we agreed on a number of projects. For example,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가 가져온 정세 악화로 모든 관련 사업들이 중단됐다는 겁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최창호 박사는 러시아가 북한 시장 진출보다는 돈 벌기 좋은 한국과 일본 시장에 접근할 수 있게 해주는 북한 내 기반시설 건설에 더 관심이 있다며 한반도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삼각경제협력 활동이 재개되기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내 기반시설이란 북한을 통과해 한국으로 들어가는 송유관, 가스관, 전력망, 그리고 철도 노선 등을 말합니다. 톨로라야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러시아 전략센터 소장도 한반도 정치 상황이 좋아져야 돌파구가 열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o lift the sanctions. This is the short answer. But still, if there will be a lot of work to be done because the investment.
북한에 대한 제재가 풀려야만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톨로라야 소장은 러시아 기업들이 정치 불안을 이유로 북한 관련 사업에 투자 가치가 없다고 판단한다면서 제재가 풀리고 한반도 상황이 좋아져야 러시아의 대북 투자뿐만 아니라 한국, 북한과의 협력 사업도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김정우입니다.
미국 의원들이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과 종교 박해에 대해 중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들은 북한 정권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북한에 정보를 보내는 노력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하원에서 24일 북한의 인권과 종교 자유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미 공화당의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은 이날 행사에서 북한 정권이 자행하고 있는 종교 박해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Many who couldn't leave were arrested, imprisoned or executed. Sadly, the persecution continues to this day.
김일성 집권 이후에 북한을 떠나지 않았거나 체포된 기독교인들이 수감되거나 처형됐으며 이 같은 박해가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크루즈 의원은 북한 정권이 법률로 기독교 신자가 되는 것을 범죄로 규정하는 등 북한에서는 종교의 자유가 끊임없이 공격을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성분 제도를 통해 주민들을 차별하는 북한 정권이 기독교인들을 최하위층인 적대계층으로 분류해 탄압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크루즈 의원은 이처럼 차별받고 억압당하는 북한의 기독교인들을 위해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공화당의 제임스 랭크포드 상원의원은 북한에서는 지금도 10만 명이 넘는 주민들이 신앙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구금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처럼 탄압받는 북한 주민들이 인간 존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종교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북한 지도부에 대한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You have to target specific people and specific actions.
구체적인 인물의 구체적인 행동을 겨냥해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하원 외교위원장인 공화당 소속의 에드 로이스 의원은 북한 정권이 주민들의 굶주림을 무시한 채 핵무기를 정권의 제일 목표로 삼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북한 상황을 변화시키기 위해 북한 정권에 대한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Now that we know some of the consequences of policies in North Korea in which
자원을 핵 프로그램에 이용하는 북한 정책의 결과를 알게 된 지금 북한의 외화 벌이를 차단해야 한다는 겁니다. 로이스 의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해 미 의회를 통과한 대북 제재와 정책 강화법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법을 제대로 이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로이스 의원은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 세계에 정보를 보내 외부 세계에 대해 알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원 인권소위원회 위원장인 크리스토퍼 스미스 의원은 북한이 세계 최악 중 최악의 국가 가운데 하나라고 지적했습니다.
The Economist once called North Korea a gulag masquerading as a country.
북한은 국가를 가장한 강제 수용소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보다 더 정확한 표현은 없다는 겁니다. 스미스 의원은 대북 제재를 강화하고 주민들에게 정권의 인권 유린 실태를 알리기 위한 노력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탈북자인 조셉 김 씨는 이날 행사에서 북한 정권이 주민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유린하고 있다며 국제사회가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북한의 보건의료 접근성과 품질이 세계 중위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백혈병이나 심혈관 질환 부분은 매우 취약했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북한에서 보건의료에 대한 접근성과 품질이 세계 195개국 가운데 102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워싱턴 대학 보건계측과 평가연구소가 주도한 국제연구진은 1차 보건의료 접근성과 품질을 평가한 결과를 지수로 매겨 최근 의학학술지 랜싯에 실었습니다. 이 지수는 사람들이 의료와 공중보건 서비스를 얼마나 쉽게 접할 수 있고 효과적인지를 나타냅니다. 연구진은 전 세계 195개국의 1990년과 2015년 사이 관련 통계를 평가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적절한 예방과 치료를 받으면 피할 수 있는 32개 질병의 사망률을 종합하는 방식으로 점수를 냈습니다. 그 결과 북한은 62점으로 우즈베키스탄 등 7개 나라와 공동 102위로 조사됐습니다. 북한은 디프테리아, 백일의 파상풍, 홍역, 맹장염, 만성 호흡기 질환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백혈병과 뇌혈관 질환, 만성 신장 질환, 심장 질환, 신생아 장애, 자궁암 등에서는 점수가 매우 낮았습니다. 한국은 86점으로 23위, 미국은 81점으로 35위에 올랐습니다. 특히 한국은 터키, 페루, 중국, 몰디브와 함께 1990년대와 비교해 해당 지수가 가장 많이 오른 나라로 조사됐습니다. 전체 1위는 안도라공화국이었고 이어 아이슬란드, 스위스, 노르웨이, 호주, 핀란드, 스페인,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일본 순이었습니다. 반면 세계 최악은 중앙아프리카,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소말리아 등이었습니다. 연구소 측은 지난 25년 동안 지수 수준이 전반적으로 좋아졌지만 나라 간 격차는 커졌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김정우입니다.
러시아 법원이 국경을 넘어 자국 수역에서 불법 어로 행위를 한 북한인 5명에 대한 구속을 명령했습니다. 러시아 연해주 검찰청은 최근 국경수비대가 러시아 핫산 인근 수역에서 대게를 잡던 북한인 5명을 체포했고 지역 법원은 이들을 구속할 것을 명령했다고 24일 발표했습니다. 구속된 북한인들은 모터보트를 타고 국경을 넘어 러시아 영해에서 대게를 잡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 연해주 일대에서는 북한 어선들의 불법 어로 행위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현지 업계는 러시아산 대게의 북한 불법 반출을 막아줄 것을 당국에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 선박들이 극동 해역에서 불법적인 대게잡이를 계속하면서 러시아 지방정부와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에는 러시아 해안경비정이 연해주 근해에서 오징어와 대게를 몰래 잡던 북한 어선을 나포하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북한 어부들이 폭력을 행사해 인명피해가 발생했고 북한 어부 6명이 러시아 당국에 기소돼 지금까지 4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뇌종양으로 투병 중인 김성민 자유북한 방송 대표를 돕기 위한 모금 운동이 미국에서 시작됐습니다. 김 대표는 지난 1999년 한국에 입국한 이래 북한 주민들의 자유와 인권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벌여왔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기금 모금 사이트인 GoFundMe.com에서 18일부터 투병 중인 탈북자 김성민 자유북한 방송 대표를 돕기 위한 모금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모금 운동을 시작한 김성민의 친구들은 현재 김 대표가 암 투병 중이라고 밝히고 동료 탈북자들과 그의 지지자들 그리고 인권운동가들이 김 대표를 돕기 위해 힘을 합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김 대표와 그의 가족들이 이번 위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기부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앞서 김 대표는 지난 6일과 7일 이틀 동안 자신의 인터넷 사회 연결망 서비스인 페이스북에 투병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지난 3월에 머리가 아파서 병원을 찾았다가 검사 결과 뇌종양 진단이 나와서 수술을 받았고 그 이후 검진과 검사를 통해 뇌종양이 폐에서 전이됐다는 것을 알게 됐으며 현재 폐암 4기를 앓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 상태라는 진단을 받았다는 겁니다. 북한의 김영직 사범대학에서 시를 전공하고 대위로 인민군 예술선전대 작가로 복무했던 김 대표는 1995년에 중국으로 탈북했다 강제 송환된 뒤 이듬해 재탈북해 1999년에 한국에 입국했습니다. 김 대표는 이후 북한 주민들의 자유와 인권을 위한 활동에 나섰습니다. 특히 2004년에는 대북 전문 인터넷 라디오 방송인 자유 북한 방송을 설립해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의 목소리를 전하며 북한에 정보를 전달하는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북녘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자유북한 방송입니다.
2004년부터는 미국의 대북인권단체인 북한자유연합의 수전 숄티 대표와 함께 해마다 북한자유주간 행사를 공동 개최했습니다. 김 대표가 지난해 북한자유주간 행사를 마치면서 BOA와의 인터뷰에서 한 말입니다.
북한 인권 민주화 운동을 뭐 끊임없이 진행해 왔지만 북한 자유주간은 일주일 동안이라는 정해진 기간 동안에 북한 민주화를 위해서 행동하는 주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 대표는 미국을 오가며 의회 청문회와 토론회, 각종 행사 등에 참석해 북한의 실상을 알리고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미 의회가 북한 인권법을 제정하는 데도 힘을 보탰습니다. 다시 김 대표의 말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많은 탈북자들 그리고 남한에 있는 북한 인권의 민주단체들이 무지 관심을 가지고 고무적이다 하면서 미국도 꽤나 많이 왔다 갔다 했죠. 관련 그 행사도 많이 했고.
김 대표는 지난 2006년에는 백악관에서 조지 부시 당시 미국 대통령을 만나 탈북자들의 문제를 설명하며 도움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김 대표는 이런 활동들을 인정받아 지난 2008년 국제 언론인 단체인 국경 없는 기자회가 수여하는 올해 매체상을 받았고 2009년에는 타이완의 민주기금회가 주는 아시아 민주인권상을 수상했습니다. 김 대표는 최근까지 북한에 정보를 보내기 위한 활동과 북한에 대한 제재 강화를 촉구하는 운동을 적극적으로 벌였습니다. 지난 3월에는 북한인권법 실천을 위한 탈북자단체연합의 상임대표로서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다시 지정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서한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발송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3월 워싱턴에서 열리는 제14차 북한 자유주간 행사를 준비하던 중 발병 사실을 알게 됐고 이 때문에 행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지난달 워싱턴을 찾은 탈북자 대표들은 김 대표의 투병 사실을 알리며 그의 쾌유를 기원했습니다. 허광일 북한 민주화위원회 위원장입니다.
북한 인권 해방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쳐 투쟁해온 자유북한 방송 김성민 대표의 빠른 쾌유를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께서라도 정말 진심으로 기도를 해주심으로써 그가 빨리 완쾌되어 우리 동지들이 품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대하면서
북한은 지난 2015년 김 대표 등 탈북자 단체장들을 한 명씩 거론하며 협박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김 대표는 그 같은 위협에 절대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고향 주민들을 살리는 일이 우리가 하는 일이다. 북한 주민들을 억압에서부터 해방시키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고 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The Voice of America.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VOA 방송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남기실 수 있는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6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는 001-800-500-12345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다양한 세계 소식부터 신속하고 정확한 한반도 뉴스까지 VOA 방송이 청취자 여러분께 더욱 가까이 다가갑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휴대전화 모바일 사이트로 간편하게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 www.voakorea.com www.voakorea.com 방송에서는 접할 수 없었던 영상 뉴스와 인터뷰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했던 소식들, 이제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북한 오늘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2도, 낮 최고 기온은 25도로 어제보다 높습니다. 평안남도와 평안북도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양덕 아침 최저 6도, 낮 최고 22도. 신의주 아침 기온 12도, 낮 기온 26도입니다. 수풍 아침 기온 9도, 낮 기온은 26도고요. 중강 아침엔 6도, 낮엔 20도가 예상됩니다. 희천 아침 기온 8도, 낮 최고 25도 예상됩니다. 황해도 하루 종일 맑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해주, 용현, 개성 모두 아침 기온은 11도, 낮에는 24도 예상됩니다. 사리원 아침 최저 11도, 낮 기온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함경남도와 함경북도, 오전에는 곳에 따라 구름 많고 흐리며 오후엔 대체로 갭니다. 청진과 운기는 오전에 가끔 비가 내리고 오후엔 흐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함흥 아침 기온 10도, 낮 기온 22도, 풍산 아침 최저 2도, 낮 최고 12도 예상됩니다. 청진 아침 기온 9도, 낮 최고 16도, 운기 아침 최저 10도, 낮 기온은 16도 예상됩니다. 삼지연은 아침 최저 영하 1도, 낮 기온 9도 예상됩니다. 동해는 흐리고 오전에 비가 오고 서해는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2에서 6m로 높고 서해는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5월 26일 금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에는 VOA 세계 뉴스가 이어지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진행의 김현진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희망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북대서양 조약 기구 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벨기에를 방문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5일 나토 회원국 지도자들에게 방위비 분담을 늘릴 것을 촉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나토 본부 준공식에서 행한 연설에서 28개 나토 회원국 가운데 23개국이 방위비를 충분히 분담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미국 국민들에게 공정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나토가 테러리즘에 좀 더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나토가 러시아의 위협과 나토의 동부와 남북 국경 지역뿐 아니라 테러와 이민 문제에 좀 더 중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영국 맨체스터 테러 공격과 관련한 구체적인 수사 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 발표한 성명에서 정부기관들로부터 정보가 유출된다는 의혹이 나오는 것은 매우 우려되는 일이라고 밝히면서 민감한 정보의 유출은 미국의 국가안보에도 중대한 위협을 제기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법무부와 다른 관련 기관들의 이 문제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다며 정보 유출자는 법에 규정된 최대 한도에서 기소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영국 정부는 맨체스터 폭탄 테러 사건 수사 관련한 기밀 정보들이 미국 언론에 보도되는 것에 대해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미국 버지니아주 리치먼드의 연방항소 순회법원은 25일 6개 이슬람 국가 국민들의 미국 여행을 3개월 동안 제한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의 효력을 되살리기를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이날 판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이슬람 신자들에 대한 입국 금지에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행정명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전후에 약속했던 이슬람 신자들에 대한 부당한 차별과 다름없다고 지적했습니다. 13명의 판사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글과 텔레비전 인터뷰, 선거 웹사이트에 게재된 성명을 트럼프 대통령 의도의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메릴랜드주 연방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의 효력을 중단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비오에이 세계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군은 지난 3월 이라크 모술에서 연합군의 공습으로 100명 이상의 민간인들이 사망한 것은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이 설치한 폭발물 때문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중동에서 미군의 군사작전을 지휘하는 미 중부군사령부는 25일 조사 결과 ISIL이 민간인들이 거주하던 건물에 많은 양의 폭발물을 설치한 뒤 건물 내에서 이라크군을 공격하기 시작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연합군이 지붕 위에 저격수를 겨냥할 때 폭발물이 터졌고 지붕 아래 있던 적어도 101명의 민간인과 인근에 있던 4명이 사망했습니다. 미 중부군 사령부는 무기와 건물 구조 전문가들은 무너진 건물의 구조적 파손은 연합군의 공습을 받은 곳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발생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시리아 정부군은 25일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이 차지하고 있던 남부지역 영토의 상당 부분을 탈환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리아군은 이날 팔미라 남부지역과 홈스주 동남부 카리아타인 동부지역까지 장악했다고 선포했습니다. 시리아 관영TV도 이 지역 사막을 가로지르는 탱크 등 군용 차량들의 모습을 방영했습니다. 하지만 요르단과 이라크 국경지역에 위치한 이곳은 미국이 지원하는 시리아 반군들이 포진한 곳과 가까운 곳이어서 충돌이 우려됩니다. 석유 수출국 기구 OPEC과 러시아가 주도하는 비회원 국가들이 25일 원유 생산량 감축을 내년 3월까지 9개월 더 연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쿠웨이트의 에삼 알마르주쿠 석유장관은 이날 OPEC이 하루 생산량을 120만 배럴로 감산하는 것을 앞으로 9개월 동안 더 유지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OPEC과 비회원국 국가대표들은 전체 감산량을 하루 180만 배럴로 유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이현철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9,490, 12,080kHz로 또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12,045, 12,08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